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최근 두 명의 인물이 기독교 매체에서 거론이 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의 대형교회의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고 또 한 명은 아주 영향력 있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둘 다 모두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그 자리를 지금 이탈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도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적지 않은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대형교회의 목회자였던 분은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도 교회 도서관에도 봤더니 이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비치가 되어 있고 아마 저희 중에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아마 적잖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보면은 보통 교회에 그 한두 분씩 꼭 아주 무서운 권사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특히 이 책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이 청년들이 데이트나 한다 하면서 늘 이 못마땅해 하시면서 권사님들이 청년들을 붙잡고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성경 다음으로 좋다라고 하면서 읽으라고 한 책이 바로 이 노 데이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억지로 그 책을 읽다가 뭐 읽다 보니 또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토의하고 만나고 하다가 거기서 데이트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체험해 주었던 아주 그런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이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다. 내게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린 기독교인의 정의에 따르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임을 했던 그 교회는 물론이고 그분의 책을 읽고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분의 말씀과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힐송이라는 찬양팀에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직접 만들고 또 신실하게 찬양을 인도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분도 자기의 SNS에 이젠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나는 더는 아니다. 나는 진짜를 원하고 진짜 진리를 원하고 그냥 믿으라라는 그런 식의 진리 말고 진짜의 진리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독교는 그저 내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힘주어 외치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을 변절자로 낙인을 찍기보다는 그들이 가지는 회의와 또 믿음에 대한 질문이 다시 견고하게 제 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압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는 비단 누군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녀를 키우고 또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또 그 자리를 떠난 또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변절되고 돌아서는 이야기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의주의자들, 무신론자 중에서도 복음 안으로 또 진리 안으로 들어온 많은 회심자들의 이야기도 저희들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회심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과연 무엇이 그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른 한 사람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7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그리고 7장과 19장 딱 세 군데에서 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의 본문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먼저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먼저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은 이긴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관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다 하면 이 우리말이 조금 추상적인 의미를 주어서 이 어떠한 관원인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의미로 보통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이고 법원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관원이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70명 정도의 사람들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과 힘을 준 그런 유대 최고의 대표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실로 엄청나고 대단한 그런 권력가였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보아 그는 또한 구약에 능통한 성경학자였고 교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온 그 향유를 보면 그가 또한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부류였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가의 부류였고 또한 최고의 부자의 계층에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 안정된 사람, 잘나가는 사람의 표본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그 등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그것에 놀랐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또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는 그 아주 불같은 호령 속에서 마치 정말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자기 아버지의 의도대로 지켜나가려는 그 아들의 분노와 변호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서 아, 예수님에게 분명히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 이분에게는 특이한 것이 있다라고 하고서 무엇도 아쉽지 않고 누구에게도 겸손할 필요가 없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는 최고의 칭찬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거듭나는 방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거듭남, 차가 전복이 되어서 완전히 뒤집히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복되어서 그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그가 그동안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혀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중심,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것들이 재배열되는 그런 전인격적인 전복, 그 성령의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대화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그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렇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니고데모가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심하게도 이 니고데모를 그 후에 잊어버리는 것처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오늘 7장에서 니고데모가 짧게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이제 사역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정도 앞두시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전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시점이었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바리새인, 유대인,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뒤를 이제 적극적으로 밟고 예수님의 말에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죽일 계획을 아주 적극적으로 짜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읽은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모두가 함께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찾은 모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떨어진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 모두 다 물을 한 동이씩 떠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의 번제단에 붓는 그러한 의식이 이 초막절의 기간 일주일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초막절의 기간부터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여름이 계속되면서 그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후부터 이제 이른 비가 내려주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갈고 제때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 한 해 농사가 온전하게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절기와 잔치를 보낸 후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에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의 삶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의 축복이 온전히 내려져서 그 땅 가운데 농사가 잘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러한 의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연못에서 길러온 물들을 이 번제단에 쏟아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붓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서서 그 옆에서 그 물의 의미를 사용하셔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른 비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갈구하듯이 인간의 모든 갈증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명절 끝날 초막절의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여 오늘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도 돌아와서 자기를 그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킨 그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너희들과는 좀 다르던데 하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 놀라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48절과 49절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은 당국자들, 성경에 능통한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지. 너희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나 그런 말에 혹하는 거고 그런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들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쏟아내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때 50절에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잘못이 있다라면 데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들어보든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 율법의 절차가 아니냐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탁 했을 때 그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싸한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중국집에서 담임 목사님이 난 짜장면 이러는데 부목사가 전 깐풍기요 했을 때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러한 발언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불어닥칠 그 폭풍과 앞날의 피곤함을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그룹이 단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온갖 힘을 지금 합치고 짜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그맨 전유성 씨가 쓴 책 제목이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곤 합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아주 그러한 책 제목이 많은 사람들과 또 그 비겁한 삶을 누리면서 유익을 얻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 율법만 공부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부잣집에서 구김 없이 자라나서 너무나도 순수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예상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다라는 그에게 사명감 같은 것이 일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은 무심하게 니고데모를 잊은 것 같이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두 번째 7장에서 요한이 그를 등장시켰을 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소심함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 그룹의 문화와 반대 속에서 변호하는 것과 같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동료들에게 엄청 혼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는 더 나아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분을 모셔서 장사 지내는 이제는 소심함에서 변호하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담대하게 변화된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니고데모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외롭고 또한 주류와 반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비록 왕따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 자리로 돌아온 회심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카톨릭과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 크리스찬이 되어서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물질적인 구원을 이루고 내가 공부해서 지식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관리해서 건강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잘 키워서 자녀의 성공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믿는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천지개벽 같은 그런 변화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이 어디서 부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정말 우리가 눈에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은근히 불어오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확신되듯이 니고데모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근하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가 변호해야 할 대상이 바뀌고 자기가 목숨을 걸 대상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결국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회심과 변화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 속에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갖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또 세상으로 떠나는 이들의 소식도 너무나도 많고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들을 찾으시고 찾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실을 확신한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이끄심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자기가 능통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가 정말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았던 그 율법이 주지 못했던 놀라움을 이 예수님의 삶과 말 속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권력이 주지 못한 어떤 특별히 매력적인 향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느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죠.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사실, 우리 인생이 좀 변화하고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아하 모먼트를 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 오늘 나와 똑같았더라면 오늘 정말 니고데모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과 똑같았더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에 대한 놀라운 모습들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율법이 주지 못한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하게 하고 니고데모로 무릎을 치고 생각이 변화하게 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회심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한 가정의 부모로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서로에게 정말로 아하 모먼트라는 것을 서로에게 우리가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 모먼트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을 치면서 저 사람의 삶의 기준이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그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아, 너무나도 좋구나 하는 그런 아하 모먼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아하 모먼트는 이런 겁니다. 아, 너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아무런 감동도 매력도 없는 그런 탄식하는 듯 내뱉는 아하 모먼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아하 모먼트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다가 시험에 든 분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별로라서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대부분 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아하, 정말로 닮고 싶다 하는 무릎을 치는 그런 탄식, 그런 어떤 아하 모먼트가 아니라 아하, 너도 별반 다를 것 없구나. 이런 상처를 주는 너에게 내가 얻을 것은 없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아하 모먼트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 땅의 문화가 추구하는 유행 그리고 이 땅의 가치관이 세우는 그러한 계획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느냐입니다. 이 제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나온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많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믿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큰 의미 없이 좋은 말이나 들으려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정말로 좋은 옷, 멋진 인생, 오래 살고 부족함 없이 편안함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성공을, 삶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예수를 따르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가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평안하고 높은 위치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왕궁의 줄을 서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원하는 것들이 뉴욕의 높은 빌딩처럼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성공과 세속적인 가치와 기쁨이라면 굳이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세상을 얻기 원하며 드리는 예배와 기도라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탄식의 아 모먼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부모,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꼭 다시 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눈물을 닦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일어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하는 그런 놀라운 모먼트들을 얻고 그들의 인생의 깊은 밤, 우리를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작을 줄 수 있는 귀한 그런 회심의 모먼트를 일으키는 도구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한 가정의 부모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예수 믿고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그 직장에 반드시 내 자녀는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더 세련된 삶을 살면서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굳이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변호인 되어서 세상의 유행 쫓으며 좋은 차, 넓은 집, 비싼 음식에 목숨을 걸지라도 정작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지 못하고 복음을 변호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먼저 그리스도와 천국을 알게 하신 것은 예수를 먼저 아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분께 쏟아붓는 심정으로, 주님, 주님이 내 인생에 이른비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내 인생에 은혜의 비를 주신다라면 나는 비록 이 자리가 눈물나고 어렵고 힘겨운 자리지만 주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사람들이 비극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비극이 결코 주님 안에 있기에 비극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목마른 인생에 흐르는 생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공과 화려한 삶의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전복되어지는 회심의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반한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박수받는 인생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세상을 변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고, 돈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모로서의 소명, 또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하신 성도로서의 소명,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독특한 소망,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또한 신앙의 회의를 가진 자들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 무릎을 치면서 그들에게 회심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도구 되시기를, 또한 그런 한 가정의 귀한 부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